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은 144페이지고 화면에도 나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목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자, 크게, 그렇지, 크게, 뭐라고?
만남의 축복.
그러면 목사님이 뭐에 대해서 설교할까? 그렇지, 축복, 무슨 축복? 만남의 축복. 그러면 목사님은 오늘 초등부 친구들이 드려야 할 것은 어떤 만남의 축복을 목사님이 얘기할까? 여기에 들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여러분, 어느 혼례집에서 손님 초대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한습교회에 우리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15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나왔던 교회의 성도들의 수많은 사례를 대할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인생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 저 가정에 또 포도주가 떨어졌네? 저 집에 또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한복음 2장을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에서 시작하지만 결론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해피엔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여러분, 물이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객들로부터 오히려 칭찬을 듣는 것으로 이 본문이 끝납니다.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진 게 전화위복, 더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한수교회의 모든 가정들에게 요한복음 2장과 같은 전화위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왕에 피할 수 없는 인생길이라면 기왕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옛날 어른들의 신앙 고백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아갑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전화위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만남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만남이 무엇인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만남이 필요하다. 첫 번째 만남.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만나야 하는 첫 번째 만남은 마리아와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해피엔딩으로 될 수 있었던 비결이 3절에 있습니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출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와 같은 역할들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습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역할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걸 하나님께 알리는 게 한습지기의 역할이고 그게 중보기도자의 역할입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런데 그런 존재가 되고 싶으면 마리아에게서 발견되는 세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요, 저건 하나 모르겠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적은? 자, 읽어볼까요? 초등부 같이. 마리아는 어떤 특징이? A, 시작. 주님을 향한 확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득달같이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 여러분, 이 난감한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마리아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도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있으면 우리 시은이 이제 내일 떠난다고 이제 인사할 건데, 시은이도 초등부 때 와서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벌써 초등부가 되었고요. 여러분 생각, 세상이, 근데 이 몇 년 동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졌고 위험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옛날 어른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전도사님들이 보면 옛날 어른들은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이렇게 배움은 많아지 않았던 것 같은데 훨씬 더 자녀 교육을 잘 시키셨어요. 우리보다. 우리는 그렇게 똑똑한데,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게 많은데 아이들의 상태는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왜일까?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내 새끼는 내가 책임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모여가지고 정보 공유하고 인터넷 뒤지고 내가 책임져. 옛날 어른들은 교육학 학위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었느냐? 마리아와 같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책임져 달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 책임져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가 조크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너희를 나한테 맡겼나? 너희를 이 아이 나에게 맡겨봤나? 맡기지도 않고 왜 지금 와서 나에게 얘기하느냐? 맡기지도 않은데 책임져 달라고 하면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에게서는 아이들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가진 두 번째 태도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읽어볼까? 뭡니까? 시작! 인내하는 자세.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때가 아니면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마디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니다. 너무 냉정하시게 하나님 때가 아니면 꼼짝도 안 하세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 일이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 못 받아서 안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이 태도 앞에서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인내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56편 8절.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것.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읽겠습니다. 부모님들만.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부모인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당장 자녀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울어야 한다. 자녀에 대하여 엎드려 울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울어야 되냐면 내 기도의 눈물병에 이 눈물이 다 채워지면 마침내 자녀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회복되고 돌아온다. 그게 인내입니다.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실망하고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인내냐? 이 기도의 눈물의 기도병에 엄마 아빠의 그 눈물이 차면 눈물의 기도가 차면 그래서 거기에 눈물의 기도가 채워지면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이 채워지면 이 아이는요 아 잘 잤다라고 일어나는 것처럼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부모들이 마리아처럼 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가졌던 세 번째 태도는 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초등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복하는 자세. 어렵죠,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을 때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5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똑똑해지면서 영적으로 질병이 하나 생겼어요. 영적인 질병인데 어떤 질병이 생겼냐면요. 승복하지 않는 질병입니다. 승복 안 합니다. 누구의 말도 승복 안 합니다. 한번 굳어진 내 생각은 안 바꿉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그 지점마저도 놀랍게도 말씀이 내 생각에 확신을 줄 때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내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인내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시기와 때에 관련된 거죠. 근데 순복은 그냥 단순히 기다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결과가 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할지라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순종하겠다. 이게 순복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쪼르륵 달려갔고 얘기했는데 내 때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종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예상과 다르게 얘기해도 그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가 혼란해하고 힘들어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언제냐면 내 인내가 바닥났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인내가 바닥날 즈음에 그 결과가 내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게 더 악화되거나 혹은 마치 그 무한대 우주처럼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 같은 아득한 상황이 펼쳐질 때 멈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도 달려왔잖아요. 지금까지 눈물로 흘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마저도 나의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이기적인 열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얘기했는데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나쁜 짓 하자는 겁니까? 지금 당장 주셔야죠. 마리아에게는 이런 태도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본인이 승복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승복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형제들 있잖아요. 약속을 따라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달이 간닥간닥해. 너무 힘들어. 자기도 이해가 잘 안 돼. 자기도 인내하는 중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해보니까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해봐.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약속을 따라 왔는데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봐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떤 거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 계획, 내 예상, 내 모습, 내 시기, 내 때와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지금 최선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런 순종과 순복의 태도를 가지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인내의 주님의 때를 당기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는요 10년 걸릴 일이 1년에 1년 걸릴 일이 한 달에 한 달 걸릴 일이 일주일 만에 일주일 걸릴 일이 하루 만에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순복할 때 우리의 환경과 삶을 완전히 바꾸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처럼 마리아에게 있었던 세 가지 태도 무엇이었다고요? 자, A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제 승호 형제 이거 없애주세요. 자,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만남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만남, 두 만남이니까 두 번째 만남의 대상은 누구인가? 아까 우리 완이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나야 할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마리아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만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의 있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의 열쇠는 마리아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딜레마가 뭐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현장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읽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변화산에 계시고요. 제자들만 남았는데 밑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준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못 고치고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힌트를 얻어야 되는가? 만약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 고생했구나 제자들에게 내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제 쉬어라 내가 다 처리할게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귀신들을 내쫓지 못하고 쩔쩔미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어요. 뭐라고 야단치셨는가? 마가복음 9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비록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주님의 육신은 변화산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다면 분명 능력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다고 우왕좌왕하다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비록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똑같습니다. 제자들 눈에 변화산에 계셨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늘 이 예배에 우리와 동일하게 임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한다는 것, 말씀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육신의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오늘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난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1편 2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읽으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둔 너희들아,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은 부활승천하셨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오늘 강하고 담대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정돈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있잖아요. 내가 혼란스러울 때 마리아처럼 나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런 혜택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아무개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라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수찌기로서 터기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한수찌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자로서 성도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만남인데 예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터모임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터모임에 모여서 뭘 얘기하는가? 말씀의 은혜 받는 것도 얘기하고 삶도 얘기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아,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겠구나. 그게 터모임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한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확신은 비록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전화위복을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 이후에 내가 마리아와 같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공동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